하지만 앞으로의 책임도 커지는 일일 텐데요. 이 해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해녀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일고 있다고요.
네네. 그 1965년도에 제주 해녀는 2만 3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계를 해보니까 잠수어업인을 포함해서 4,3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70년대 8,400명이 된 이후로는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해녀들도 뭐 60대 이상이 86%, 그리고 70대 이상만 봐도 60%나 되기 때문에 네. 배가 끊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만큼 제주 해녀의 전승과 보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테러 분자들을 소탕할 때까지 시리아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두 사람은 시리아에 휴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신 터키는 바샤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5년 이상 노력하고 있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레포에 대한 시리아군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이사국들에게 알레포가 거대한 묘지로 변하지 않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정책회의 연설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은 양국의 현재 관계가 불만스럽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미 밝힌 것처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불행히도 상당히 악화돼 있었지만 이제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곧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은 원만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은 두 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시작으로 지난 대선 승리에 따른 이른바 감사 여행에 나섭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전에 인디애나주에 들러 이곳에 본사를 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사의 미국 잔류 결정을 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캐리어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곳에서 캐리어사가 멕시코로 이전하지 않고 1,000명의 일자리를 미국에 남도록 한 데 대한 합의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캐리어사는 올해 초 비용 절감을 위해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어제 인디애나주의 재정 장려책과 트럼프 차기 정부로부터 사업 환경 개선을 약속받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된 주요 경합주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주간 여러 곳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석유 장관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앞으로 산유량을 현재의 1% 수준인 120만 배럴을 감축해 하루 3,250만 배럴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비회원국들에도 이 같은 감산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비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이날 하루 산유량을 3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에 나서는 것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이번 감산으로 국제 유가는 조만간 배럴당 $55에서 $6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산유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뉴욕 시장에서 유가는 10%가량 오른 배럴당 $49 4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또 석유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콜롬비아 의회가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콜롬비아 하원은 어제 찬성 130표 대 반대 0표로 이번 협정을 가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날 상원에서도 75대 0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앞서 반군 측과 50여 년 만에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1차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됐습니다. 다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내전 종식 노력에 대한 공로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었습니다. 양측은 그 뒤 2차 협상에 돌입해 보수파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50여 개 조항을 수정했으며 국민투표 대신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반군 7천여 명은 앞으로 6개월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부 측에 넘기게 됩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어제 시신 3구가 더 발견됐습니다. 테네시주 관리들은 또 이번 불로 주택과 상점 등 700채가 소실됐다며 이 같은 피해는 대부분 유명 관광 도시인 게틀린버그와 그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게틀린버그는 가을철 단풍으로 유명한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공원 관리들은 지금까지 공원 부지 6,400헥타르 이상이 불에 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최근 몇 주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비가 내려 진화에 도움이 됐지만 또다시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예보돼 있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착한 일을 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준다는 산타클로스 이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의 유명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에 이 산타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북극 마을 산타의 집이 매물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올라온 산타의 집 정보를 보면 이 집은 1822년에 지어져서 최근 보수 공사를 마친 통나무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벽난로와 화로 그리고 침실 3개와 욕실 2개 또 사슴 8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썰매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미화로 약 66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집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집은 가상의 집으로 실제 거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담당자는 산타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할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상으로 방문해 볼 수 있도록 매물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산타의 집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 방문자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타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 Kings of Convenience의 노래입니다. Mrs. Cold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52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마침내 종료됐습니다. 정부와 반군 조직이 합의한 평화협정안을 어제 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건데요.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국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의전을 대폭 축소하는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국가들에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방위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이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이에 응답해서 유럽 방위기금이라는 지출계획을 내놨습니다. 유럽 지역 집단 안보체제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배경과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콜롬비아 내전 드디어 끝났군요.
네, 콜롬비아 하원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최대 반군 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공동 서명해서 제출한 평화협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전날 상원에서도 이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난 1964년 시작된 콜롬비아 내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가 고대해온 평화의 이정표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콜롬비아 평화협정안은 지난 9월에 카리브 해안 도시 카트라헤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무장혁명군 지도자 티모셴코가 동시 서명했었는데요. 이 양측의 극적인 합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기대를 모으면서 산토스 대통령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안이 다음 달 열린 국민투표에서 찬성 49.7% 8% 대 반대 50.22%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 평화 정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측이 평화협정안을 다시 만든 거죠?
맞습니다. 정부와 무장혁명군 측은 이후 재협상을 벌여서 기존 평화협정안에서 콜롬비아 국민들이 불만족을 표시했던 항목들을 상당 부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효 조건도 국민투표 통과 대신에 상하원 승인으로 바꿔서 절차적인 걸림돌까지 제거했습니다.
예, 그 기존의 평화협정안에서 콜롬비아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부분이 뭡니까?
예, 기존 평화협정안은 크게 세 가지 골자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내전 종료 원칙을 먼저 규정했고요. 두 번째,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의 요구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한다는 이 내전 발생 원인의 해결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마지막 골자가 문제였는데요.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제해 주기로 한다고 적은 부분입니다. 정부와 반군 양측이 내전 기간에 발생한 각종 살인과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 콜롬비아 국민들은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이 새로운 평화협정문은 반군은 전쟁 범죄에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이 평화협정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군 지도층 처벌과 반군 출신 인사들의 의회 진출 금지 등의 일부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아서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콜롬비아에서 왜 내전이 시작된 건지 그걸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과 연계된 무장조직이었는데요. 대지주와 자본가들로부터 농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이 공산혁명이 좌절된 뒤에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전략 전술을 수정하면서 이 내전이 본격화됐는데요. 이 내전 초기에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지난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에 이 마약 갱 조직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한때 1만 6천여 명에 이르렀던 조직원이 2000년대 들어서 7천 명까지 줄어들어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후 반군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잇따라 무산됐던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이 성과를 보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네. 자, 평화협정이 결실을 맺게 되긴 했습니다만 갈등의 불씨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완전한 북한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범죄 응징 요구가 새로운 평화협정문에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반군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처벌과 정치 참여를 막는 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민투표 대신 의회 승인으로 평화협정 발효 절차를 간소화한 데 대해서도 이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반대파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한 조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서는 평화협정 찬성 집회와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면서 이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전국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무장혁명군보다 작은 반군 조직들과의 별도 협상도 아직 남아있어서 이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을지 앞길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의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특별회의를 열어서 당과 정부 고위층 인사들의 사무공간과 관영차량 그리고 주택을 비롯한 처우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문건을 채택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과잉 의전을 철저하게 없애서 지난 10월 강력한 반부패 규정을 확정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조치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고위층에 대한 과잉 의전을 없애게 될까요?
예, 신화통신이 소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당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지나치게 큰 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또 과도한 인원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또 현지 지도 방문을 비롯한 외출이나 출장이 필요할 때는 주민 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동선을 짜야 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과잉 의전을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서 중국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오래된 병폐의 하나를 해소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에서 지도층에 대한 의전 문제, 오래된 병폐로 꼽혀왔었죠.
네, 사실 이 과잉 의전 문제는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는 것을 벼슬처럼 여기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버스 정류장에 있던 버스를 이동시킨 뒤에 그 자리에 국무총리 관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한 일,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총리가 방문한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잡아놓고 기다리게 해서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도 렁춘인 행정장관과 행정부 간부들에 대한 과잉 의전 문제가 한동안 매체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오늘 신화통신이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동정을 크게 다뤘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중국작가협회 연석 전국대표대회에서 강연을 통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시대를 맞아서 문예 수준을 최고조로 올리자라고 말하면서 중화문예 부흥을 선언했다고 신화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하는 금한령을 중국 당국이 공식화할지 주목된다고 홍콩 매체들이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한류 인기 연예인들의 출연한 광고가 폐지되고 또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현지 공연과 한국 영화 상영이 돌연 취소되는 등 이 금한령의 강도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유럽 국가들이 방위기금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무용론을 내세우면서 이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어제 유럽연합 EU가 이에 응답하는 군비 지출 계획을 담은 유럽 방위기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 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먼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안 수준을 크게 높인 전산 소프트웨어와 또 방위용 로봇 제작 등을 비롯한 첨단 기술 개발 연구 지원, 그리고 무인 항공기 드론과 헬리콥터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이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국 사유의 군수 조달 규제 완화, 또 방위 산업 공동 표준 개발, 또 공동 우주 개발 계획을 최우선 정책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나토는 그동안 회원국들이 보유한 군수 장비 간의 호환성도 부족하고 기술적 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수 장비 공동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유럽 국가들의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유럽 국가들이 이번에 방위비 지출 계획을 새롭게 세운 것,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국은 미국이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나토에 내는 분담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유럽 방위기금 계획안 발표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러시아와 군비 경쟁 상황에 몰려있는 EU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우려를 낳은 데 대한 해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서 EU 회원국 간의 투자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유럽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하이오주를 방문하고 지지자들에게 응답하기 위한 감사 여행에 나섭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앞으로 대통령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과 테러단체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이 수사 당국의 발표 내용 전해드리고요.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다주에서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 주 당국이 시위대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효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부터 감사 여행에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를 여는데요. 이 오하이오주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반 대중 앞에 서는 건 지난달 8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감사 여행에 나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감사 여행에 대해서 미국인들을 단합하고 이 지지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방법이란 이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한 여행이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집회 입장권은 무료고요. 이 선착순으로 배부됐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하이오 주가 이제 감사 여행 첫 방문지인데 그 다음 방문지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이런 대규모 대중 집회를 계속 열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에 앞서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방문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인디애나 주지사이기도 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이 인디애나폴리스에 들리는데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사가 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합의에 따라서 인디애나폴리스에 일자리 1,000개를 남기기로 했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캐리어사는 올해 초에 이 경비 절약을 위해서 멕시코의 몬테레이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캐리어사가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합의에 따라서 일자리를 남기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혹시 알려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캐리어사는 어제 성명에서 인디애나주의 재정 장려책 또 이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약속에 따라서 일자리 1,000개를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스 보일러 공장을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기고 기술자들과 다른 이 기업 간부들 역시 이곳에 잔류시킨다고 설명했지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노조 지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캐리어사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자회사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군 하청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전투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캐리어사가 잔류하도록 설득하는데 그런 점이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모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는 15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부동산 재벌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호텔과 골프장 등 이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 대통령 업무와 사업관계 이익이 상충할 것이란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익이 상충한다는 얘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도이치은행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이 은행은 주택융자금 이 담보증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현재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십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란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에 관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 새로 트럼프 호텔이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부터 이 호텔에 외교관들이 몰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 호텔은 이곳에 있는 이 역사적인 건물을 개조한 것인데요. 연방정부로부터 이 건물을 임대받는 형식이거든요. 하지만 계약 내용에 보면 이 선출직 공직자는 임대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위반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자녀들에게 사업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장성한 자녀들이 인수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 상충 문제에서 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이 딸 이반카 트럼프 씨가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게 또 문제로 지적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이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11명이 다쳤는데요. 당국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테러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이 범인이 외국의 테러 단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이 자생적으로 극단화된 개인이 이 저지른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ISIL이 이 칼리프 병사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ISIL 단원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ISIL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FBI 요원 앤젤라 바이어스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too soon to draw that conclusion. We believe he may have been inspired by Anwar Lockey or ISIL, but they have been known to take.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건데요. 이처럼 범인이 사망해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이 자신들이 한 일이란 주장을 펴왔다고 이 바이어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인인 인스무살 이 오하이오 대학생이었죠. 이 압둘 나자크 알리 아르타니 테러 단체 알카이다 지도자였던 이 안와르 알 왈리키나 ISIL 홍보 동영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ISIL은 인터넷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 지지자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범인의 동기가 정확히 뭔지 또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당국이 수사 중인데요. 이 범인 아르타는 이 소말리아계 난민 가정 출신인데요. 지난 월요일 교내에서 이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사람들을 치였고 또 차에서 내린 뒤에 커다란 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현장에 달려온 경관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르타니 이 범행 직전에 미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단자를 살해할 용의가 있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FBI는 그동안 아르타니 수사망에 오른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아르타니에 대해서 이 미국에 들어와선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에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송유관 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이 아메리카나우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시위가 시작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노스다코타 주 정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봉쇄하는 대신에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시위대에 금지 물품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금지 물품 지원을 막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네, 주 당국은 이 화요일에 잭 달림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월요일에 발표한 비상철수 명령에 따라서 시위대에 식량이나 건축 자재, 이동식 화장실 등을 지원하려다 이 적발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시위대 캠프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과 운전자를 검문해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한 $1,000까지 이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원래 노스다코타 주 당국은 시위대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몰튼 카운티 보안관실의 맥신 허 대변인은 경찰이 조금 수동적인 자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는데요. 이 달림풀 주지사는 거리를 차단하고 시위대를 고립시키기보다는 공공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노스다코타주의 시위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시위대 대부분은 인디언 원주민들이죠?
맞습니다. 이 시위대는 노스다코타주의 스탠딩 락스 이 원주민 보호지구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스다코타주에서 일리노이 주까지 이 길이가 총 1,900km에 달하는 이 송유관이 완공되면 하루에 최고 이 57만 배럴의 이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송유관이 미주리강 안해를 지난다는 점입니다. 미주리강은 스탠딩 락스 원주민 인디언들의 이 주요 식수원이다 보니까 시위자들은 송유관이 건설되면 식수원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송유관이 부족민들이 이 신성하게 여기는 매장지를 지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노스다코타주의 새로운 명령이 나온 데 대해서 시위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주 당국과 사법기관이 시위대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합법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벌금 조처에 주눅들지 않고 시위대 캠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시위대가 그 또 지역 당국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 노스다코타 당국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사용한 건데요. 문제는 이날이 영하에 아주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시위대 측은 주 당국이 물대포나 최루가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어떤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당국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화요일 연방지방법원에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노스다코타주는 11월부터 이 눈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달림풀 주지사의 철수 명령도 이런 추운 겨울 날씨를 고려해서 나온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노래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Little Hous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ithout you, my tired heart is beating so slow. Our hearts seem less than we wanted. We wanted. We do not know, we do not know. To light the night, to help us grow, to help us grow. It is not said, I always know. Stay.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크 폼페오 연방 하원 의원을 차기 행정부의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이 중앙정보국 CIA는 전 세계를 무대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중앙정보국 CI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IA의 설립 배경과 역사.
CIA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CIA 설립 이전부터 이미 국가적인 규모의 여러 정보기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 등이 제각각 첩보 방첩 활동을 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상호 간의 경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여러 정보 수집 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미 전략 사무국 OSS를 설립했는데요. 전쟁 중에 OSS는 정보 요원을 작전 지역에 투입해서 대외 정보 수집을 기초로 각종 정보 활동을 벌였지만 1945년 8월 종전과 함께 해체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 루스벨트 대통령을 이은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해서 산하에 CIA를 발족시켜 국가적 정보 수집과 특수공작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CIA의 임무.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식 명칭은 Central Intelligence Agency입니다. 이를 줄여서 CIA라고 불려왔습니다. CIA의 주요 임무는 각 나라 정부, 기업, 개인 등 국가 안보에 대한 특수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미국 정부 각 부처에 보고하는 겁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CIA 요원들은 대외적인 특수 공작 임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조직 첩보 활동에도 투입되고 있고요. 9.11 사건 이후에는 대테러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IA는 크게 작전, 과학기술, 정보, 집행, 디지털 혁신 등 5개 부서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들은 정보가 최고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수집, 분석, 배포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비밀 공작 업무나 그 밖의 특수 업무는 작전부에서 담당합니다. 정보부는 첩보 활동, 항공, 위성사진, 통신 도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해 CIA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요. 집행부는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CIA 직원과 시설, 기술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 유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부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최첨단 디지털, 사이버 기술을 개발해서 작전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밖에 산하기관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러시아와 유럽, 남아시아 등 4개의 지역 분석 그룹과 6개의 테러 분석 국제사무소가 있는데요. 특히 CIA 범죄 마약센터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나 기타 법 집행기관에 보고서를 보내는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CIA 지부가 있습니다.
CIA의 활약.
지난 2011년 5월 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 제거 작전은 CIA 활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2001년 9월 CIA 비밀 공작팀이 9.11 테러 발생 보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고요. 이후 10년간 CIA는 치밀한 정보전을 펼치면서 빈 라덴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IA 요원들에게 파키스탄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낸 첩보 작전은 후대에도 학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CIA는 냉전 시대 때 서유럽과 중남미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CIA 활동을 둘러싼 논란.
CIA의 최고 전성기는 세계의 분쟁과 냉전이 한창이던 60년대 후반까지로 이 중 1953년에 집권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 정책에 한몫했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미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CIA는 1953년 이란 모사데크 정권 전복 공작을 비롯해서 1954년 과테말라 좌익 정권 전복, 1963년 베트남 쿠데타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내정의 깊숙이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미국 정부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확대로 언론과 의회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예산과 인원이 대폭 축소됐고요. 1973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전직 CIA 요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상이 크게 실추된 데 이어서 이듬해인 1974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정보자유법이 개정되면서 입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CIA와 FBI 차이.
흔히 미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이 두 기관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둘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CIA는 미국 행정부에 속해 있는 군이 아닌 정보기관으로서 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밖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수집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반면에 FBI는 미국 법무부 소속으로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로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역할을 합니다. 국내 수사를 우선시하지만 최근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요. 국제적 공조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CIA와 영역 문제로 마찰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on the road. To be on the road입니다.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they are going to be on the road? Let's find out what be on the road means. 그럼 영과 크리스틴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ll be back in 2 weeks.
Whew,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How exciting. 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영은 크리스틴에게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너 잠시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와? 라고 묻자 크리스틴은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 will be back in 2 weeks. 플로리다에 갔다가 2주 뒤에 돌아올 예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영은 Phew,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다행이다. 내 생일에 딱 돌아오네. 이메일로 초대장 보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How exciting. I w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초대해줘서 고마워. 꼭 갈게.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a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ll be back in 2 weeks.
Whew,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How exciting. 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on the road. Be on the road이죠. When someone is on the road, it means that they are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Be on the road는 야외에 있는 도로처럼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뜻으로 특히 오랜 시간 여행을 갔을 때 또는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공연을 하는 밴드를 가리켜 The band has been on the road for 3 months. 그 밴드는 3개월 동안 순회 공연 중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Be on the roa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isten carefully.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a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ll be back in 2 weeks.
Whew,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How exciting. 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오늘의 영어 표현. Be on the road. To be on the road. To travel from place to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여행을 갔을 때 또는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Be on the road. To be on the road.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우세가 점쳐지던 1943년 12월 1일 오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일주일에 거쳐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이들 정상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과 청일 전쟁으로 빼앗은 만주, 대만, 그리고 팽호도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은 카이로 포스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약해.
이후 한국의 독립은 1945년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1973년 12월 1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구리온은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헌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한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벤구리온은 탈 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벤구리온은 오랜 정치 생활 끝에 1970년 은퇴를 선언했고 그 후 3년이 지난 1973년 오늘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